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6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 받으셨습니까? 말씀 노트. 예. 말씀 노트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같이 노트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놓았고요. 밑에 보시면 2015년 한 해 동안 예배에 대한 나의 결단, 또 2015년 한 해 동안 뭐 교육에 대한 나의 결단, 섬김에 대한 나의 결단, 각 매일마다 주제에 따른 결단을 좀 적도록 한 세 가지씩 적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마음들을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그 기록에 남기셔서 한 해 동안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를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예 필요한 내용들을 잘 작성하셔서 기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201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드리는 신년 특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2015년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첫날을 맞이하면서 상황을 돌파하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을 돌파하는 예배.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시작은 했지만 막상 시작은 했지만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또 진로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 그런 걱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돌파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돌파할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뚫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돌파구는 예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림의 은혜가 있어요. 드릴수록 은혜가 있고 드릴수록 기쁨이 있고 드릴수록 힘이 나요.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돌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밤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답답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아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근심 걱정하느냐고 아무것도 안 된다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셨던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닫고 있었던 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반드시 임하셔서 그 상황을 돌파케 하십니다. 예배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모든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부딪혀 있는 모든 문제들을 뚫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 패역한 아방과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억압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더구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방의 각종 신을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지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하늘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문이 막히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가 척결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가물었던 땅에 비가 다시 내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민족에 막혔던 상황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비밀, 이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을 돌파케 하는 예배의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적으세요. 예. 첫째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력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력 있는 예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할 때 그 영과 진리는 결국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나의 영, 나의 진리,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기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하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초청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가까이 옵니다. 여기서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흩어져 있었던, 분산되어 있었던, 제각각 다 떨어져 있었던 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해야 될 첫 번째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집중력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합니다. 자, 상징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백성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방, 각종 이방의 신을 섬기느냐고 그들의 마음이 다 분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12개의 돌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 곳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흩어져 있었던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갈갈이 찢겨질 대로 찢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방 그리고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찢겨질 대로 찢겨진 상황입니다. 또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시킨 거지요.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의 기록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크게 외치고 외쳤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랴 바알을 섬기랴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의 외침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저주스러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의 신을 마음 놓고 섬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머뭇머뭇거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주께로 가까이 오라, 또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는 마음을 모아 드릴 때 그 예배가 집중력 있는 예배가 되고 결국 상황을 돌파케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의 근심으로, 미움과 원망으로, 미래와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미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이 있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뒤에 와서 예배 드리라 말하는 거지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받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실 원망하려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황을 불평하려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앞으로 내일 아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이지요. 다 내려놓고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고 더불어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 앞에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집중력 있는 예배가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돌파하는 예배는 희생의 제사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희생의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3절에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이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을 떴다는 것은 단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송아지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리를 꺾어 태울 준비를 다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 위에 제물과 나무 위에 흥건하도록 젖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네 통이나 가득 채운 네 통의 물을 가져다가 붓습니다. 여기서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상황을 돌파하는 바른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의 희생이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이고 상황을 돌파케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아니, 아예 그것은 찐빵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진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전혀 내 것은 전혀 아까워서 내어드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뭔가 손해본 것이 있어야 되고 희생한 것이 있어야 되고 헌신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예배 시간 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몇 시간을 드려서 옵니다. 제가 그런 교인들을 신방할 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먼 곳에서 더군다나 자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다 싶어요. 그것도 매주 얼마나 희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먼 곳에서 택시를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얼마나 희생한 겁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분이 하루 가서 일해도 그거 벌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분도 있어요. 헌신한 거죠. 주께 드린 거죠. 과감히 주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 헌신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은혜의 예배가 되는 거죠.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제물에 물을 붓고 주변에 물을 붓고 그것도 네 통이나 그랬어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불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이후에 말씀을 보셨지요. 그렇게 네 통에 흥건하게 모든 재물과 주변의 모든 도랑까지 다 물로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메말랐습니다. 완전히 다 불탔습니다. 성령의 불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확신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가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36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9절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 하옵소서. 결국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기도했었던 기도의 소원,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제목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백성들이 고백해요. 예배를 통해서요. 저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졌고 깨어졌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오히려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바로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 상황을 돌파하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올 한 해 예배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희생의 제사와 분명한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을 돌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